Ephesians chapter 2, verse 4 through 7. But because of his great love for us, God, who is rich in mercy, made us alive with Christ even when we are dead in transgressions.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And God raised us up with Christ and seated us with him in the heavenly realms in Christ Jesus, in order that in the coming ages he might show the incomparable riches of his grace expressed in his kindness to us in Christ Jesus.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은혜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가지고 나왔습니다. 종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항상 실수만 하지만 오 주님, 주님의 그 가득한 긍휼로 종의 입술을 인쳐주시고 종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해지는 말씀이 온전히 주님의 긍휼이 열매되어서 맺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심령 하나하나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친히 깨닫는 온전한 능력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과거 지나간 역사상에 상처가 많은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 못지않게 외적의 침입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한때 고구려가 힘이 있어서 좀 만주 제국을 점령하기도 했지만 삼국시대 이후부터 한국 역사는 따지고 보면 외세에 의해서 짓밟혀온 역사입니다. 특히 그 외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참 아주 싫어한 두 외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몽고족에게 고려 때 침입을 당해서 소위 삼전도의 국치, 국왕이 땅바닥에 머리를 꿇고 머리가 부서지도록 절을 하는 그런 국치를 당해서 그래서 그쪽 사람들을 보고 떼놈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부릅니다. 참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 부르는 말이 좋지 않은 말이 많아요. 삼전도의 국치보다도 사실 한국 민족의 가장 큰 국치는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 39년간의 세월. 한국 사람들, 항상 일본 사람들을 외놈이라고 그랬죠. 다 놈이요. 일본 사람들이 왜소하고 보잘것없고 문화도 형편없고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한국 사람들이 건너가서 문화를 전해주고 가르쳐온 그런 민족들이다 보니까 일본 사람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 그 일본 사람들한테 39년을 지배를 당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자존심이 가장 정말 극도에 달할 정도로 상했던 세월입니다. 그래서 한국 민족들 그 39년 동안 계속 독립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해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겉으로는 큰 소리 치는데 일본에 지배하여 있어요. 그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한국과 일본은 참 묘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 또 가장 먼 나라. 일본 사람들도 한국 사람에 대한 그 묘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한국 사람들 보고 조센징 하면은 조선인을 일본 말로 발음하면 조센징. 가장 야보는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하면은 유럽이나 미국 하면은 또 그 사람들 끔찍하게도 높여봅니다. 참 우리 일본, 그래서 저도 한때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본에 나를 선교하러 가라 그러면 어떡할까? 근데 저희 교단에 잘 아는 목사님 중에 지금 연세가 그 60이 이제 되셨어요. 이 목사님 거의 50이 돼서 주님한테 소명을 받으셔가지고 예수 아주 늦게 영접하시고 신학교에 오셔서 이제 신학교 졸업할 때가 다 돼갑니다. 근데 묘한 게 부인이 제일교포 출신이에요. 그래서 부인은 일본말을 아주 참 잘해요. 그러나 이분은 내가 선교사로 중국을 나가겠다 목표를 그렇게 세우고 소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너는 일본으로 가라. 일본으로 선교사로 가라. 아니 이분은 해방 이전에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 사람에게 못되게 했는지 기억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딴 데 나가도 내 일본 못 갑니다. 일본 사람들이 과거 한국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기억하는 분들 많아요. 제암리 교회라고 있습니다. 제암리 교회, 당시 교인이 한 150명 되는 제암리에 있는 시골 교회인데 3.1운동 직후에 교인들이 전부 나중에 순사들이 잡으러 가니까 교회 안에 다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 거기를 뺑 둘러싸고 거기다 나무를 다 주위에 다 쌓아가지고 그대로 불을 다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불길 속에서 뛰쳐나오는 사람은 한 명을 다 총으로 쏴서 적석에서 다 죽였어요. 그래서 제암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태워 죽였어요. 지금도 그 제암리 그날이 되면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본 사람들 중에 그 제암리 사건을 기억해서 와서 속죄 사절로 매년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사실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3.1운동 때 유관순 한국 사람들의 남자들한테 다 유관순 누나,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노래도 있었잖아요.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나이가 그때 아마 이 유관순 그분이 15, 16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그 어린 소녀였는데 일본 사람들이 순사들이 온갖 고문을 다 하다가 이제 고문 때문에 죽게 되면서 죽으면서 유관순이 한마디 그냥 울부짖고 죽었어요. 일본은 반드시 망하고야 만다고 저주하면서 죽었습니다. 이런 모든 기억들이 남아있는데 그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삶을 바쳐서 선교를 바로 나간다. 특히 일본은 선교의 불모지. 벌써 가톨릭에서 지난 한 700년 전부터 사실은 일본의 선교사가 갔던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는 희한하게 그렇게 선교의 씨앗이 잘 맺히지 않아요. 선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본에 가서 교회 하나 세워서 일본 교회는 교인 20명만 되면은 큰 교회예요. 교회 하나 세우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전도 한 명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땅이에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가시게 만드셨어요. 일본에 도착해 가지고도 전도할 마음이 안 나요. 선교할 마음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어떤 민족을 막론하고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사랑하는 생명들인 걸 보여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렇게 발버둥 치시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죽옷을 만드셔서 입혀주셨어요. 예수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온 세상 앞에 벌거벗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수치를 가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친히 짐승을 잡으시고 그 짐승으로 가죽옷을 입혀서 가려주셨어요. 그 동일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빅초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교로 나가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이 하트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참 어렵습니다. 중국 사람들 속히 얘기하는 무협소설을 보면 말이에요. 저는 무협소설을 한 수천 권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사상 중에 은원을 분명히 가리는 사람이 영웅이에요. 소위 중국말 중에 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협객할 적에 사람인 자에다가 이 협인데 이 협이라는 그의 정의가 바로 은혜 받은 자에게 은혜를 갚고 원수진 자에게 원수를 꼭 갚는 것이 이게 협의 의미예요. 그래서 협계 중국의 동양적인 어떤 사고의 사실은 그래서 나에게 원수진 자는 자손 대대로 물려가면서 꼭 그 원수를 갚아야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나라도 다름이 없어요.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싶고 내한테 잘 안 하는 사람은 꼭 이를 박박하면서도 갚아야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은 특히 또 용서 못하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김일성 이미 죽었는데도 김일성 양반 돌아가시고 나서 조문을 가느냐 안 가느냐 때문에 지금도 이북에서 시비 거는 게 우리 아바이 김일성 동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조문도 안 온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누냐 말이에요. 전 가만히 생각하면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속이 너무 좁았어요. 죽은 사람은 끝난 거예요. 조문 가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정도의 너그러운 마음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유명한 우리 역사상의 히틀러, 유대인들은 히틀러를 지금도 눈을 감고서도 얼굴을 그리고 기억합니다. 지금 2차 대전이 끝나고 벌써 세월이 이제 50년이 흘러갔는데 아직도 2차 대전 당시에 그 전범을 잡으려고 유대 모사드라고 그 아주 유명한 체포기관이 있어요. 전 세계를 지금도 이잡듯이 뒤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군인들 지금 나이가 70, 80대는 호호할아버지인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걸 끌고 와서 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해서 죽여요. 그래 인간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죄인은 꼭 죄를 갚게 하고 은혜와 원수를 분명히 가려서 처결하려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 인간하고는 다른 점이 많으세요. 성경에서 가장 용서받지 못할 왕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못된 왕이 있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므낫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 다스리는데 가장 선군으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름 그런 뜻이에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로 나락으로 떨어졌다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이제 남왕국 유다만 남았는데 히스기야 왕이 끝까지 이방 세력에 굴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매달려서 강구하면서 이 모든 세력을 다 물리쳤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세력이 왔다가 아수르의 병정 10만이 하나님의 손에 그대로 전멸하는 그런 역사까지 보였어요. 근데 이 양반이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병이 나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사 이 병에서 낫게 하옵소서.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당신은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불려가실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끝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서 15년을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 15년 동안에 이 므낫세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병에서 나으셔서 3년 만에 아내 헵시바한테서 아들을 얻었는데 이게 므낫세. 헵시바란 말은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헵시바라 이렇게 부릅니다. 뭔 뜻이냐면은 I have pleasure in her. 이스라엘 보고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헵시바로 부르는 그 이름이 이런 아름다운 엄마와 성군 아버지 히스기야에서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된 게 개막난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15년 연장 받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죽었으면 이런 아들이 안 태어났을 텐데 아들이 하나 나왔는데 12살에 히스기야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왕이 되는데 왕이 되자마자 하는 짓이 12살부터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는데 당시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다스릴 적에 히스기야 왕은 주변의 강대국들 아수르나 바빌론이나 애굽이나 이 모든 나라들에 의지하지 않냐고 여호와만 의지했어요. 이 모든 나라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을 일체 막고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온전한 백성으로 그 세상의 온갖 타락한 물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만 그에 물들지 않냐고 항상 홀로 비록 외롭지만 굳건하게 서서 살아갔는데 그 신하들 가운데 계속해서 히스기야에게 애굽의 세력들 아수르의 세력들 이쪽에 의지해야 된다고 계속 그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에나 어디에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왕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체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았는데
이제 왕이 죽고 나서 나이 어린 아들이 왕위에 오르니까 이 사람들이 딱 므낫세를 휘어잡은 거예요. 므낫세가 딱 보니까 이제 아버지도 가시고 없고 보니까 이 귀족 계급 중에 이 세력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파원데 이 사람들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타협하고 이 귀족 계급과 제휴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수도인 바빌론, 그 다음에 이제 상업도시인 두로, 애굽, 이 모든 땅에 온갖 문화와 유행의 중심지, 그 화려한 도시의 문명을 선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수르에 가면 말이에요. 성전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방신전 만신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판티온이라고 그러죠. 만신전 1만 만자 그렇게 번역합니다. 온갖 신을 다 모셔놓은 성전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는 축제도 너무 멋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신년 때마다 아키투라고 해서 신년 그 축제를 하는데 그때는 모든 백성들이 성적인 자유요. 아무나 탈 덮어쓰고 말도 못하는 그런 행위를 보면 그게 그 도시에 아주 인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나 바빌론이 유지되는 그 백성들을 무마하는 큰 그거 중에 이 바로 성적인 타락이에요. 이것을 조장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높은 타워를 지어놓고 높은 곳에서 우주 별들을 이렇게 보면서 별마다 다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 별에 신으로 모십니다. 이럴 성신들 바라보며 제사 지내요. 근데 거기 가서 한번 보고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이란 게 너무 볼품이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심플합니다. 성소가 있고 그 가운데 이렇게 둘러싼 천막이 있고 문이 있고 안에 무슨 아무 조각도 없고 아주 심플해요. 거기에 사실은 아주 소박하고 단순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고 있는데 실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을 보고서 이제 아수르와 두로와 이 모든 우상 숭배로 떨어져갑니다. 그래서 자기만 타락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로 이 이방신들의 신전에서 절할 수 있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방신의 우상으로 가득 채웠어요. 더 이상 하나님에게 온전한 희생도 드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동편에는 흰놈 계곡이라고 있습니다. 그 흰놈 계곡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몰록신이라는 우상이 있는데 이 몰록신은 아주 마귀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이 흉상이 있는데 브론즈로 만드는데 여기다가 애를 올려놓고 산채로 태워서 희생으로 바칩니다. 지금 고고학자들이 발굴해서 그 몰록신이 어떤 건지 알아요. 근데 므낫세 왕 자신도 왕이 자신의 친자식을 그렇게 몰록신에게 바쳤어요. 그뿐 아니라 이사야가 사실은 속설에 의하면은 이 므낫세의 엄마 헵시바의 친아버지라는 설이 아주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할아버지의 외할아버지라고 이사야가 찾아와서 간구를 합니다. 왕이요, 왕이요, 당신이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요.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거부합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러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시편 79편에 보면은 이제 선지자들 모두 학살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선지자들을 있는 곳곳마다 다 학살하고 그들을 성전 뜰에다 그냥 보내두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이 뜯어먹게 만들어요. 자기 외할아버지인 이사야 선지자를 왕이 명령해서 관 속에다가 생채를 집어넣고 톱으로 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산채로 톱으로 썰임을 받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 이 므낫세의 재위기간이 이스라엘 어느 왕보다도 더 길었어요. 55년간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12살에 왕위에 올라서 55년간이니까 67세 죽을 때까지. 근데 그 중에서 50년을 이러한 악정을 보냈어요. 결국은 자신이 그렇게 사모하던 바빌론으로 이제 개 끌리듯이 끌려갑니다. 참 재미있어요. 우리는 항상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매달리던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판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망하던 아시로와 바빌론 문화를 친히 몸으로 겪는데 당시에 어떻게 끌고 갔냐면은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끌어간지라. 당시 아수르 백성들은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합니다. 사람을 그냥 난도질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그 도시를 점령하고 나면은 그 도시에 아주 귀족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은 다 끌어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뾰족한 데다가 목을 탁 끌어서 꽂아서 다 죽여요. 한 도시가 점령당하고 나면은 그래서 그 도시 주위에 새카맣게 그렇게 죽인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을 끌고 가는데 그 백성들을 유배시켜 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요.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쇠사슬을 여기다가 딱 건다고. 그래서 쇠사슬을 거기서 끌고 가는 거예요. 발에는 쇠사슬로 착고를 채워요. 몸에는 쇠사슬로 또 팔을 묶어요. 소위 일국의 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개 끌리듯이 바빌론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이 사람 이스라엘에서 바빌론까지 그렇게 끌려가려면 적어도 두 달 이상을 끌려갔을 거예요. 그렇게 끌려가서 이제 바빌론의 지하 내역에 갇혀서 그 침침한 지하 내역에서 추위에 떨면서 상체에 떨면서 자신의 지나온 앞날을 과거를 생각합니다. 제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참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는데 므낫세 같은 사람 50년간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끌고 간 장본이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해서 바빌론 유랑길 뿐이 아니라 지금 역사상의 이스라엘의 그 큰 고난의 주 원인이 사실은 므낫세라고 해요. 이런 사람이 환난을 당하여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이런 사람이 겸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기도마저도 받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는데 조건이 없어요.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악행을 범했는지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현재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는지 진정으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잘 아시는 고재봉이 같은 사람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적에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주시고 그런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전도자로 삼으셨어요. 김일성이라는 사람도, 김일성 씨가 지금 어디 가셨을까? 여러 사람이 추측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김일성이 어머니, 김일성이 삼촌, 사실은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북에 가면은 김일성 찬가들이 있는데 찬송가 곡에다가 딱 이름만 예수 대신에 김일성이로 바꾼 거예요. 이 사람 분명히 예수를 아는 사람인데 We never know. 사실은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겸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일지라도 받아주셔서 천국으로 불러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모나세나 우리나 사실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현재 내가 얼마나 겸비하고 회개한 심령인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나의 구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다는데 그 모든 이유가 딴 거 아니에요. 4절에 보시면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란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전능자가 자신의 종들이 죄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없는 종들이 있는데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용서해주는 마음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주는 마음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 전능자가 죄 속에 몸부림치는 그 신하들의 그 부하들의 종들의 모습이 불쌍해서 그들 스스로는 전능자 앞에 나올 수 없는데 친히 그들의 입장으로 내려오는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긍휼은 친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낮아지시는 것이 그게 긍휼의 표현이에요. 친히 우리 형편에 나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악의 결과를 삶 속에서 친히 경험하시는 것이 긍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삶을 우리와 같이 인간의 삶을 사는 그 삶 자체가 전능자 하나님으로서 사실은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함과 죄 속에 몸부림치는 이 불쌍한 처지를 친히 체험하셔서 그것을 스스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전능자의 긍휼한 마음이에요.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긍휼한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고 계신 사역이 있습니다. 친히 이 땅에서 인간의 모든 고난을 체휼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들의 연약한 처지를 아시고 친히 간구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그 믿음까지도 주시도록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형편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 주님 만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위에 판, 그 언약궤를 덮은 판이 있습니다. 순금으로 된 666달란트나 되는 엄청나게 두꺼운 3, 4톤 정도 되는 이 두꺼운 금으로 된 판이 그걸로 언약궤를 덮고 있는데 언약궤 위에 그 가운데 그루비 날개를 펴고 있고 그 딱 가운데가 머시 시트라고 불러요. 머시 시트.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제 희생의 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딱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는 죄 있는 자가 들어오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로움을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죄를 보면 충돌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공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가요. 거기는 지성소는 온전히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Yom Kippur, The Day of Atonement 대제사장이 희생의 피를 들고 들어가요. 그 피를 들고 들어가서 그 Mercy Seat 그 자리에다가 그 피를 붓습니다. 그 피를 붓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피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은 그 죄를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을 친히 만나주시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지성소에서의 인간과 하나님 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 머시 시트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사함을 너희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대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서 이제 나가서 그때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희 죄 사함을 입었느니라. 온 백성이 그 순간부터 축제를 합니다.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온통 기쁨의 나팔을 불면서 축제를 불. 사실은 신약의 우리들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던 죄상 이미 뚫려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서 친히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mercy seat 그 긍휼이 여기는 시은좌 앞에 하시라고 나와서 예배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죄 용서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죄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예배 볼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죄 용서 받은 백성들의 그 커뮤니티 안에 나를 넣어줘서 이 시간도 함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역사. 진짜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감사해야 될 것이 아주 단순한 것이고 당연히 여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볼 수 있는 것, 구약 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그것 잠깐 들어가서 보는 그 정도의 교제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anytime open. 언제라도 무릎만 꿇으면은 예수 이름으로 무릎만 꿇으면은 즉시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것도 그냥 만나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면 아빠가 그래 왜 그래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이미 들어주시려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치게 돼. 감사하십시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덕분을 위해서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4절부터 읽고 사실은 1절에서 3절까지 읽지를 않아서 여러분이 잘 모르시지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들하고 우리가 차이가 별로 없어요. 단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해서 영적인 교만이 사실은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올 적에는 우리가 주여 아버지 앞에 당당한 심령으로 예수님 때문에 나아오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매달릴 적에는 연약한 나로서의 항상 깨어지기 쉬운 나의 존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만든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그 안에 보배를 가진 존재.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고귀한 것이지 내 사실 흙으로 만든 존재는 볼품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섰다고 생각할 적에 항상 여지없이 실패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백성 한 사람이라도 있으시면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므낫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마지막 5년간의 제위를 이제 선정을 했어요. 50년간 자기가 악행을 범하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영적으로나 모든 완전히 타락한 것을 어떻게 하든지 개혁을 해보려고 정치 제도를 개혁하고 모든 성전에서 더러운 우상을 다 제거하고 백성들에게서 우상을 제거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역부족이요. 5년 동안 몸부림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몬이 그 바로 아들인데 아몬이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보다도 더 악행을 범해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는 거 다 수십 년 동안 봤으니까 나도 왕 되면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 아들이 왕이 돼서 불과 석 달 만에 신하들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빠를수록 좋아요.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자신의 평생 동안 저지른 이 죄의 싹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비록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부린 씨앗을 거두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친히 나타내야 됩니다. 므낫세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다 용서하세요. 내 판단 가지고 저 사람은 도저히 가망이 없어. 저런 사람은 지옥 가야 마땅해. 너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임파서블한 사람일지라도 사랑하시는 긍휼하신 사람은 똑같아요.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적마다 천국에서 축제를 벌리시는 하나님 천국에 아마 큰 종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이 이 땅에서 구원될 때마다 그 종을 울리는 거예요. 그럼 모든 천사가 그 주에 큰 하나님 보좌 주위에 놓으셔서 할렐루야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시는 특권 우리 그들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누가복음 읽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자체가 전도를 뭘로 합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직도 용서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령 속에 깨우쳐 주기를 기도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마음에 내가 저 사람을 죽였으면 좋겠다. 심령 속에 살인하고 싶은 소망이 있었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바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딴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사람은 못하겠어. 용서가 안 돼. 1, 2년 동안 맺혀 있던 것도 아니고 수십 년간 맺혀 있었다. 내 눈으로 그 사람이 행하는 일, 그 피해를 직접 내가 받아온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주님, 내 능력으로는 나는 주님의 그런 경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 심령으로는 아직도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데 단지 법이 허락하지 않아서 죽이지 못할 뿐이지 어떻게 용서합니까? 참 스트라그를 많이 했어요. 몇 달이 걸렸어요. 그 건을 해결하는데 내 주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는 안 주셨어요. 그 당시는. 지금은 그분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마음은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용서를 못하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심령 속에 그 맺힌 게 있으니까 믿음 생활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항상 무인가가 찝찝하게 얽혀있어요. 내 심령 속에 내가 사실은 용서 못하지는 그 마음 속에 내가 갇혀있었던 거예요. 자유하지를 못한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그래서 그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그 감옥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한 용서는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적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레미지라브 애와 한 번을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 시절 빵 한쪽 훔친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세상을 저주하고 믿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주인공 장발장이 잠깐 나왔다가 신부님에게 대접을 받고 그 언초대와 성당의 그 물건들을 훔쳐가는데 붙잡혔어요. 형사가 신부에게 신부님 이거 신부님 거지요. 신부님이 아 그건 제가 저분에게 어제 선물로 드린 겁니다. 사실 그 신부님의 긍휼히 여기는 이 한마디가 용서하실 뿐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어쩔 수 없는 죄인의 불쌍한 심령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신부님의 마음 그 말 한마디에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랑을 전합니다. 엄마가 홀로 어머니가 일하다가 가엾게 죽고 코젯이라는 오도 가도 못하는 배짝 마르고 죽어가는 아이를 보고 그 신부의 마음으로 코젯을 향한 긍휼이 용서된 집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딸로 어답해서 아름답게 길러줍니다. 그 장발장의 그 후의 삶은 사실은 그래서 바로 이 긍휼이 여기는 마음 이것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나중에 자기를 지긋지긋하게도 끝까지 쫓아다니는 그 형사가 있었어요. 자벨. 마지막 순간 이제 장발장이 이제 그 도시의 시장으로 쌓아놓은 그동안의 명망과 모든 지위와 그뿐 아니라 코제 자기가 다시 감옥으로 가면은 다시 비참한 처지로 떨어질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자베르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베르에게 Give me one day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내 그 하루 동안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자베르가 이제 프랑스 대혁명 과정에서 거기 혁명군들, 이 학생들을 자베르가 어떻게 하든지 함정에 빠뜨린다고 거짓 정보를 줍니다. 그런데 거기 거지 아이가 옆에 있다가 형들 이 사람 말 듣지 말아요. 이 사람 자베르라고 아주 유명한 독종 형사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베르를 적석에서 죽이려고 해요. 장발장이 거기서 그분을 용서해 주세요. 학생들에게 용서를 빕니다. 그래서 자베르를 살려줘요. 그런데 자베르는 자신의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그러한 긍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How can he forgive me? 불쌍한 사람이에요. 장발장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온전하게 완전히 받아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용서하는 사람 장발장은 용서할 적에 자베르를 용서할 적에 자기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자신을 묶었던 보루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퍼펙트 프리덤 완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자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로 우리 인간의 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부족한 종 두서없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종의 말은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종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공일하신 은혜는 무한하시오니 이 시간 듣는 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공일하심과 자비하심을 가득히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삶 속에서 아버지 각자 한 가지씩이라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있으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하지 못하는 그 굴레에서 저희들을 벗어나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그 긍휼한 마음 때문에 자유로운 자유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이라고.